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란을 위협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이란 혁명수비군 사령관 대행이 말했습니다. 이란 관영 언론에 따르면 호세인 살라미 사령관 대행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원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만일 이란을 위협한다면 통과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해상을 통한 전 세계 모든 원유 수송선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살라미 사령관 대행의 발언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지난 2일 페르시아만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군사훈련을 비난한 뒤 나왔습니다. 바레인에 위치한 미 해군 제5함대는 살라미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에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휴전 협상을 무시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시리아 폭력 사태 중단을 위한 회담차 독일 베를린으로 향하면서 아사드 대통령이 휴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휴전이 완전 파기되고 전쟁으로 회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러시아도 그런 상황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아사드 대통령 역시 그로 인해 이득을 볼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알레포 전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새로운 휴전이 즉각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알레포에서는 최근 2주 만에 270여 명이 숨졌으며 어제도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53%의 득표로 37%에 머문 테드 크루즈 후보와 7%에 그친 존 케이식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크루즈 후보는 승리를 향한 여정이 가로막혔다며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전국 공화당위원회 라인스 프리버스 위원장은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기 위해 함께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 실시된 어제 민주당 경선에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53%의 득표율로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 경찰이 학교 시설을 불법 점거하고 있던 난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파리 동북부 지역의 한 학교에는 최근 보수공사로 비어있는 틈을 타 150여 명의 난민들이 무단 점령한 채 정부를 상대로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미셸 카돗 파리 경찰청장은 오늘 AP통신에 난민 시위대를 몰아내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난민들은 외부의 진입을 막기 위해 건물 내부 출입문마다 장애물을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돗 경찰청장은 난민들이 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며 이들에게 망명 신청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들의 할당량 분담을 거부하는 회원국들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주와 카리브해 지역에 거주하는 약 5억 명의 인구가 지카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의료계가 경고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37개국에 전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페루와 프랑스령 생바르텔르미 지역에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공공보건 분야 의료진과 전문가들은 지카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소두증 유발 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소두증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염된 식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시건주 플린트시를 방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에서 릭 스나이더 미시건 주지사와 만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플린트에 사는 8살 소녀가 최근 편지를 보내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만나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플린트 사태는 미시건주 정부가 지난 2014년 예산 절감을 위해 디트로이트 상수도 시스템 대신 인근 강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면서 불거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목적은 북한을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고 미 국무차관보가 말했습니다.
The intent of sanctions and the rigorous application.
이란 방문을 마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과 이란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전력 증강 체계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가 황해도와 평안남북도는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는 내일도 2 내지 5m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고 대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할 때이며 평화협정 논의는 한참 뒤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3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의 중앙일보가 워싱턴에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intent of sanctions and the rigorous application of sanctions is to convince North Korea's leaders that they have no viable alternative.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건 북한 지도부가 평화적인 협상 외에는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면서 제재는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 위해 북한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미국이 열거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도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서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싶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며 그 문제는 한참 뒤에 논의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상식적인 기준을 생각해 보면 된다면서 북한이 과거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들을 지키면 미국과의 협상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 one I know believes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begin by fully denuclearizing. But that is where the process is going to happen.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이룬 뒤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로 끝나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매우 강력하고 국제사회의 이행도 유례 없이 철저한 수준이라며 어떤 나라도 북한을 봐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제재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중국 당국자들이 구두로 이행 의지를 밝히고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을 발표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2016년도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는 제재를 계속 이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ou know, the first step needs to be to let the sanctions take effect. I think you know, the Chinese need to bear down.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협상에 관심이 없고 핵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재를 계속 이행하면서 압박이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압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이라며 미국은 잠정 동결부터 시작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비핵화 최종 목표가 아닌 상호 관심사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접촉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비핵화라든가 평화체제 구축 이런 상당히 뭐 어려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또 핵실험 그러면 이제 핵실험 중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바라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이라든가 SLBM 등 상호 관심사를 가지고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훈 전 한국 국정원 차장은 북한은 현재 나름대로 대화를 시도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훈 전 차장은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최근 미한 합동 군사훈련 중단과 핵실험 유예를 제안한 것에 주목한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변형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란 국빈 방문을 통해 이란과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이란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란이 전통적으로 북한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였지만 북핵에 대해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이란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데 이번 방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 2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양국이 수교 후 처음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북핵 불용 원칙이 반영된 데 대한 기대감을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나 중동에서 위험한 무기나 핵무기가 없어지는 게 이란의 기본 원칙이라며 원칙적으로 어떤 핵 개발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로하니 대통령과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심때 단둘이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로하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대북 압박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신정 일치 국가인 이란의 최고 성직자이자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권자로 지난 1989년 5월 이란 대통령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한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비록 북핵 문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만남 자체가 대북 압박 외교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한 이란 간 협력 강화의 길이 트였다며 그동안 국제사회가 제기했던 북한과 이란 사이의 미사일 개발 협력에 대한 견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북한과 이란 사이의 미사일 기술 개발 협력에 관해서 또 다른 의미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국 수교 후 54년 만에 한국 정상으론 처음 이란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4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한국은 이란과 양국 교역을 복원, 확대하기 위해 최대 미화 45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와 사회 기반시설, 보건의료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전력 확보에 주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만한 전략 무기가 없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전력 증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4일 서울에서 열린 2016 K-디펜스 조찬 포럼 기존 강연에서 한국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력 증강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마땅한 전력이 없어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쫓아가기식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는 등 북한 위협에 대한 불안감과 전력 증강에 대한 불신감이 한국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면서 국지 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전력을 선별적으로 확보하고 또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점진적으로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력 증강 체계를 바꾸겠다고 한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력은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되 킬체인 전력을 최우선 보강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전력은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한 장관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가용 능력 그리고 동맹의 능력을 합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한다라는 입장이고요.
한 장관은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단독 작전에 필요한 핵심 전력은 물론 주변국과의 분쟁 때 우위 달성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도 변변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공격무기 위주로 전력을 증강해 저비용이 소요되는 북한에 비해 한국군은 잠재적 위협과 전방위 대비 위주로 전력 증강을 추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소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북한의 실질적인 국방비는 지난 2013년 기준 1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북한이 공표한 국방비의 10배 수준이라며 이는 한국군의 30%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지난 1950년대부터 시작된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양적으로 북한과 2배 이상 벌어졌던 재래식 전력 격차는 질적으로 우세해졌고 전면전 대응 능력도 확보했으며 특히 전차와 헬기, 전투기 등의 전력 지수는 북한을 앞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1970년에서 90년대 사이엔 미화 약 208억 달러를 투자해 잠수함과 F-16 전투기 등을 도입했으며 2000년대 전후로 지금까지는 약 1274억 달러를 들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핵심 전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했다고 한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전력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국방부가 오는 9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9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한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 안보 차관보와 류재승 한국 국방정책실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미국과 한국의 국방과 외교관계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탐지, 교란, 파괴, 방어인 4D 작전의 개념과 이행 지침을 구체화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한 통합 국방협의체는 지난 2011년 미한 안보협의회 합의에 따라 설치됐으며 미 국방정책 차관과 한국 국방정책 실장이 공동 주관합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탈북자들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 내일, 즉 5일로 10년이 됩니다. 저희 VOA는 탈북 난민 미국 정착 10년을 맞아 세 차례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미국 내 탈북 난민 현황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이현철 기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6년 5월 5일 탈북 난민 6명이 동남아시아 제3국을 거쳐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20대와 30대 남성 2명과 여성 4명 등 이들 6명은 며칠 뒤 워싱턴에서 BOA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 입국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에서처럼 이렇게 언제 잡힐까 이런 불안감이 없이 자유를 찾았다는 게 되게 기쁘고 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너무나 다른 나라예요.
북한의 모든 정책에 속아왔다.
자유의 땅에 왔는가 이런 미칠지 믿어 안 졌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하느라면 되겠죠. 기회의 나라니까.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던 탈북자 조진혜 씨는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행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청도에 있을 때 그 인권법안이 통과됐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소리를 듣고 신문을 읽으면서 어머니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지난 2008년 3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미국에 입국한 조 씨는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돕는 단체 재미 탈북민 연대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명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197명의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전체 197명 가운데 여성이 118명으로 60%, 남성은 79명으로 40%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약 80%가 여성인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49명, 40대가 3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14살에서 20살 사이가 30명, 14살 미만이 19명이었고 51살에서 64살 사이가 8명, 65살 이상이 2명이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남부 켄터키주로 각각 2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뉴욕이 20명, 콜로라도가 18명, 유타가 16명, 버지니아와 애리조나주가 각각 1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탈북 난민들은 일리노이와 워싱턴, 텍사스, 조지아, 테네시, 플로리다,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오리건, 인디애나 등 미국 각 지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97명으로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대학 졸업이 29명, 기술학교 졸업이 11명을 기록하는 등 전체 70%가량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에 입국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정착한 탈북 난민 앤드류 씨는 미국에 도착하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환상적이었죠. 뭐 진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 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뉴욕에 내렸다는 그 감정이 정말 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환상 속에 꿈에 잠겨있는 듯한 잠속의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영어를 하지 못해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미국에서 탈북 난민들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시 거처를 나와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집을 구하는 일과 자동차를 마련하는 일 등 가장 시급한 일에서부터 은행 계좌 개설과 사회보장번호와 신분증 발급, 의료보험 신청 등 각종 서류 작업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2014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미셸 씨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힘든 적응이고 가는 데마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뭐 진짜에 뭐 쇼핑하러 가자 해도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굴도 모르지 너무 힘들었지.
또한 탈북 난민들은 처음에는 세탁소와 건설 현장, 식당 종업원 같은 힘든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앤드류 씨도 처음에는 유명 호텔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7.5불, 7불 50전 받고 일했는데요. 어렵기도 하고요. 말을 모르니까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그래도 뭐 일을 받아주고 일을 시킨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과거 북한이나 탈북 과정에서 겪은 힘든 경험에서 비롯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탈북 난민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난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면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정착에 성공하는 탈북 난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제임스 씨는 지금 기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이제는 미국 정착에 성공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이제 1년 정도 뭐 지나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길이 보였고 그래서 1년 늦어서 2년 안에는 제가 이제 대기를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는 거로 제가 알아서 제가 페이하고 가서 케어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렇게 돼요.
지난 2008년 미국에 입국한 그레이스 씨는 연소득 70만 달러를 올리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탈북 난민 사업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의 탈북 난민들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선 그레이스 씨는 2014년에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레이스 씨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의미로 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상을 받고 나니까 많이 무겁고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능력껏 떠올리고 많이 생각하죠.
첫 번째 탈북 난민으로 미국에 들어온 6명 가운데 한 명인 데보라 씨는 10년 전 미국에 입국할 때 가졌던 꿈을 다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와서 제가 이게 정착하면서 그때 최초 꿈은 영어를 일단 미국 사람 같이 구사하면서 여기서 내 안정된 직업을 찾고 가족을 이루고 네. 행복한 생활을 사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나는 꿈을 이룬 사람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저는 막 힘이 나고 그냥 네. 더 열심히 그냥 현재 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가족을 이루고 아기들 잘 키우고 똑같이 아메리칸 드림 이루는 거죠 여기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탈북 난민 미국 정착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 기획. 내일은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 과정과 해결 과제 등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고려 항공이 주 1회 운항하던 태국 방콕 노선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콕 공항에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도착해야 할 항공편이 착륙하지 않았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국 방콕 수완나폼 공항의 웹사이트는 현지 시간으로 4일 도착 예정인 북한의 고려 항공편이 결항됐다고 표기했습니다. 출발 예정 항공편을 보여주는 페이지에서도 고려 항공 옆에는 결항을 의미하는 취소가 빨간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매주 평양과 방콕을 정기 운항했던 고려 항공 JS-253편이 도착하지 않았고 이로써 출발편인 JS-254편도 자동 취소된 겁니다. 해당 항공편의 중간 경유지인 중국 선양공항 웹사이트에서도 고려항공이 도착과 출발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고려항공이 선양 방콕 정기 운항 노선이 중단된 것이 사실상 확인된 겁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23일 태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고려항공이 4월 27일을 끝으로 방콕 노선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고려항공이 지상 서비스와 기내식 제공을 대행하는 타이 항공도 해당 날짜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마지막이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방콕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고려항공이 노선 중단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태국 정부는 강료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승인하면서 북한의 여객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만간 고려항공이 운항 취소 조치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북한이 먼저 운항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항공편은 매주 화요일 평양을 출발해 오후 7시 30분께 중국 선양에 착륙한 뒤 오후 8시 40분께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6시간의 비행을 거쳐 방콕에는 현지 시간으로 다음 날인 수요일 새벽 1시께 도착했었습니다. 이 항공편은 주로 방콕을 여행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늘 만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승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번 운항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는 태국 외교부에 이번 사안에 대해 문의했지만 3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려항공은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해 월 1회 쿠웨이트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오는 6일 개막되는 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시대의 본격화를 알리고 김제1위원장의 우상화를 김일성이나 김정일 수준까지 격상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 2월 북한 관영 매체에 방영된 기록영화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태양상과 유사한 형태의 김정은 태양상이 처음 등장한 이후 조선중앙TV 등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당대회 이후엔 제대로 된 김정은 태양상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대회를 계기로 김제1위원장에 대한 우상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지훈희 통일부 대변인도 정재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이 이번 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 당 국가체제의 제도적 완성을 기하고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1억 2,2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필요 예산의 16%만 확보된 실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모금된 금액이 3일 현재 1,91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3일 발표한 국제사회 인도주의 지원 모금 현황 자료에서 이 같은 금액은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억 2,200만 달러의 16%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민 1,300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심각한 자금 부족으로 북한 취약계층에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는 데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 대북지원금은 2004년 3억 달러에서 2015년 4,270만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자금 모금 추이를 보면 2010년에는 필요 예산의 17%가 거쳤고 2011년에는 40%, 2012년 60%, 2013년 48%, 2014년 42%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유엔은 총 1억 1,1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계획했지만 실제 기부받은 금액은 필요액의 38%인 4,27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유엔기구들의 대북 지원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초 공개한 2016 대북지원사업계획 보고서에서 지난해 예산으로 2,200만 달러를 책정했지만 실제 모금액은 850만 달러로 목표액의 38%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자금 부족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했던 필수의약품의 70%만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 490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지원하려던 영양보충제도 130만여 명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불안정과 열악한 보건식수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체 주민의 70%인 1,800만여 명이 어떤 형태로든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 1,050만여 명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으며 20%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40만여 명의 임산부와 수유모, 5세 미만 어린이 등이 외부 지원 없이는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의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어제 즉 3일 북한 억류 비망록 잊혀지지 않은 사람이란 의미의 Not Forgotten을 출간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달 29일 비망록 출간을 앞두고 가진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수감 시절에 대해 밝혔습니다. VOA는 한국어 매체로는 처음 이루어진 배 씨와의 인터뷰를 세 차례로 나누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재판 절차, 북한 측의 회유와 전직 대통령 방북 요구, 미 백악관 직원의 극비 방북 등에 대한 회고를 들어보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재판이 잡혔는데 그게 억류된 지 한 반년쯤 됐던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4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그때 안 하신 게 맞죠? 왜 그러셨나요?
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검사한테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전체주의 체제의 나라에서 변호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판단이 쓰지 않았고요.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은 그러면 제가 변호사를 만나보고 선임할 것인지 아닐지를 제가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변호사를 미리 만나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언제 만날 수 있느냐 했더니 재판 당일에 재판장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제가 변호사 선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전 변호인 접견권도 허용이 안 됐고 그럼 현지에서는 사실 미국인들 보호 문제를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스웨덴 대사는 재판에 참관을 할 수 있었나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참여하겠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재판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면 그 누구도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요청을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오시지 못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재판 과정을 뭐 한가운데서 당사자로서 체험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그런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환경인데.
재판 과정이라는 것은 1시간 뭐 한 15분 남짓 걸렸고요. 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심이라는 과정을 4달 반 동안 모든 조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판결하는 절차를 그들이 한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그들이 뭐 얘기를 할 것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미국인 서방이나 밖에서 봤던 그러한 시스템하고는 정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좀 어렵죠.
네. 그 사실 재판 자체가 일종의 요식행위고 따라서 실질적인 형량보다는 북한 측에 정말 중요했던 건 사실 재판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여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 걸로 제가 책에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전에 벌써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판 후에 미국 정부의 태도와 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달렸다는 미리 언질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재판 결과는 어차피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유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몇 년도에 형을 받을 거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내내 뭐 협상 카드로 줄곧 사용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겠군요.
네, 특별히 제가 4월, 5월 달에는 미국과의 가장 텐션이 심했던 달이기 때문에 전쟁 분위기로 갔던 상황이라서 제가 결국은 협상 카드로 사용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네,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는 정말로 미국과 전쟁이 임박했다 이렇게들 느끼고 있었나 보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언론에 노출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진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담당했던 최고 검사도 얘기하기를 자기 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을 관두고 군대 가는 걸 탄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곧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탄원해서 이제 전 나라가 전쟁을 임박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주체 사상 글쎄 뭐 김일성주의라고 해야 하나요? 북측이 그런 사상 쪽으로 케네스 베시를 오히려 전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도 책에 있던데요. 그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거기서는 이제 정치 지도원 같은 역할을 하는 그쪽으로 따지면은 뭐 정치 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이제 분이 저를 뭐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제가 잘 있는지 뭐 건강 문제는 없는지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역할을 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 분이 저한테 주체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언질들을 하고 반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예심 과정에 있을 때 김정일이 쓴 주체 사상에 대해서라든지 김일성의 회고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양을 했습니다.
네. 억류 기간 내내 북한이 케네스 베시를 인질로 삼은 채 미국에 원했던 것은 뭐 결국 전직 미국 대통령의 방부가 아니었습니까?
이분들이 강조한 것은 전직 대통령급이나 아니면 현직 장관급이 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와야 급이 맞고 또 그만큼 제가 위중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정도 사람은 와야지만이 뭔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언질을 한 것이죠.
특정 이름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특정 이름은 거론을 회피했는데
네.
2009년도 여기자들 사건을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클린턴 대통령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한테 직접 원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이런 분이 왔었는데 왜 지금은 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야 뭐 카터, 부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이렇게 또 클린턴 전 대통령 이렇게 네 명 남는데 그중에서 결국 클린턴 전 대통령 밖에는 그렇게 떠오르는 인물도 달려 없네요. 그렇죠?
네, 제가 당시 그 다음에도 1년이 지나가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도대체 누구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네.
보수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또한 하였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2016년에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되고 카터 대통령은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오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두 분은 뭐 그분들이 워낙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북한에서
아마 오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
사실은 2009년도랑은 지금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했고 그랬더니 그러면 장관급이 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언지를 또 했습니다. 아마 캐리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오기를 이분들이 희망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장관급인 클래퍼 정보국장이 그곳을 방문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캐리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네,
네.
장관급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네. 노동수용소가 북한 어디에 위치를 해 있습니까?
제가 있었던 곳은 뭐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평양 외곽에 있고요. 평양시에 들어갑니다만은 시내에서 한 20분, 25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차로.
네. 수용소에서 조선신보와의 첫 인터뷰가 이루어졌었는데 인터뷰에서 할 말도 북한 측에서 미리 대충은 좀 정해주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잘 얘기하라고. 결국은 미국 정부에 대해 호소할 것과 가족들에게 호소할 것을 잘 얘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침은 줬죠.
네.
그리고 대신 조선신보에서 다 질문을 다 만들어 갖고 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들이 북한 정부랑 협의한 질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수용소에서 이제 건강 악화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런데 이제 억류기를 이번에 보니까 처음 알려진 사실이 그때 미국 백악관 직원의 방문을 받으셨더라고요. 국가안보회의 NSC 소속으로 나와 있던데 누가 왔었던 건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제가 그 책에 밝히지 못했고요. 그래서
네.
그것이 이제 비밀리에 방문한 걸로 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 본인이 당시에 뭐 이름을 밝히셨습니다만은 저는 그 너무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정확한 이름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네, 방문 목적은 정확히 뭐였는지 또 어떤
저의 얘기가... 석방을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제 의사를 대동해서. 이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가족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면서 케네스 베시 사진을 찍었다라는 내용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 사진이 네. 가족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됐습니까?
네, 전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그것은 아마 백악관에 제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진으로 찍어 가신 것 같습니다. 당시 방문 자체가 비밀리에 진행됐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들에게 갔다 왔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방북이 2013년 8월로 잡혔었는데 억류 미국인 석방 교섭을 하러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들 그때 풀려나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방북이
네.
그 뒤에 이제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고 북한에 계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들으셨죠?
그 이유는 첫째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로버트 킹 대사가 일본에서 군용기를 타고 오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졌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부랴부랴 취소하고 그러면 민항 항공기를 타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바로 B-52 폭격기 편대가 아마 한국에 무슨 시험 삼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주 불쾌하게 여겨서 그 방북을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북이 취소돼서 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몰랐습니다. 그 오시는 걸 몰랐고 그분이 방북이 취소되고 한 일주일 후에 백악관에서 특사가 온 다음에 그다음 저희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서야 제가 직접 알게 되었고요. 그분들이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북한 억류 비망록 Not Forgotten을 출간한 한국의 미국인 케네스 배시로부터 2012년부터 2년간 이어진 억류 생활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내일 세 번째 마지막 순서가 이어집니다. 대담의 백성은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에 한미연합사령부 연병장에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한국군 유해 봉헌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안타까움과 반가운 마음을 함께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28일 서울 용산기지 한국국방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미 유해 봉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 남겨진 한국군 전사자 유해 15위가 미 하와이를 경유해 한국으로 돌아오고 미군의 유해 2위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호 봉환하는 행사인데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장 이학기 대령입니다.
66년 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웠던 한미 6.25 전사자 유해를 오늘 봉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미 양국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으로 송환되는 유해는 지난해 11월경에 강원도 양구 백석산 일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발굴한 유해입니다.
한국군 전사자들은 북한에서 판문점을 거쳐 하와이로 다시 서울까지 약 17,000km를 돌아서야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강원도 백석산에서 발굴된 미군 전사자 유해 2위도 고국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지난 2000년 유해 발굴을 시작한 이래 총 8회에 걸쳐 미군 유해 10위와 영연방 유해 3위를 미국으로 송환했었습니다. 미국도 북한 지역에서 발굴한 한국군 전사자 유해 12위를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봉환했었는데요. 양국의 6.25 전사자 유해 상호 봉환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Representatives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visited the Defense POW MIA Accounting Agency.
지난 11월에 대한민국 국방부 대표부가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방문 기간 중 두 개의 주요한 사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 전쟁 중 실종된 미군, 한국군 및 카츄샤의 유해 발굴 및 확인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을 재공표하는 협약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And the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지난 60여 년간 북한 지역에 묻혀있던 한국군 전사자 유해 15위는 미국과 북한의 합의에 따라 미 합동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사령부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평안북도 구장군과 함경남도 장진군 및 운산군 일대 격전지에서 직접 발굴했습니다. 미 발굴팀이 2005년까지 북한에서 발굴한 유해는 모두 400여 구, 이 과정에서 한국군 유해라는 사실을 북한이 알았다면 외부로 반출이 불가능했을 텐데요. 미군 유해와 함께 발굴되면서 하와이로 옮겨질 수 있었고 미국이 발굴한 유해를 정밀 감식해 한국군 전사자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5월 한국군 전사자 12위가 최초로 한국으로 봉환됐고 이후에도 한미 전문 감식관이 양국을 오가며 공동 감식을 수차례 실시해 15위의 한국군 전사자 유해가 추가적으로 확인된 건데요. 시민들은 66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전사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이제라도 돌아온 전사자들 소식에 반가움을 전했습니다.
거의 60년 넘는 세월 동안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묻혀있다가 바로 또 한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저쪽 미국을 거쳐서 거의 2만 킬로를 돌고 돌아서 한국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게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민족 안에서 일어났던 분단 전쟁이라서 안 일어났을 수도 있을 전쟁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안타까운 전쟁으로 희생되신 분들이 그래도 이제라도 이제 가족들이라도 좀 찾고 나라 땅에서 이제 묻히실 수 있는 게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한편으로는 너무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분단이 되지 않았더라면 희생되지 않았을 분들이라서 좀 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빨리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 어머니 빨리 달성되기를 바라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참일의 분단의 슬픔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늦게나마 그분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다행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타까운 게 있다면 남과 북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미국을 거쳐서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되고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국에 돌아오셨으니까 이제는 고국 땅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전사자유해 발굴 사업은 2000년 6.25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아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해 16년 동안 한국군 전사자 9000위를 발굴했지만 아직도 비무장지대 이북지역에 4만여 위, 한국의 8만 4천여 위의 전사자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돼 한국의 국방 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돼 연구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장 이학기 대령입니다.
한미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 더욱 긴밀하게 협조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에 불고 있는 강한 바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동해안 쪽으로 태풍급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네, 지난 밤사이에는 수도권 지역에 강풍 피해가 많았는데 날이 새면서 이 바람이 강원도 지역으로 휩쓸려 갔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일어난 그 산사태 때문에 고속도로의 축대벽이 무너진 곳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외벽 단열재가 떨어져 나간 곳도 있었고요. 이 철골 구조물로 된 공사장의 가림막도 휘청했고 강풍에 흔들리던 전선이 정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을 강타한 강풍의 위력, 자동차 문을 닫지 못할 정도로 대단했는데요. 이 영서 지역과 영동 지역을 연결하는 이 설악산 미시령, 한때 초속 45.7m의 강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면 태풍급 바람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 대부분의 지역에 전화가 불통이 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 지역의 통신 상태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할 정도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5월에 부는 바람으로는 1971년 이후에 최고치였다고 하고요.
네.
이 어제 낮까지는 남쪽 지역에 좀 집중됐던 강풍 피해가 어젯밤 중부 지역을 거쳐서 오늘은 서울, 인천, 강원도 지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등산로마다 고사목이 쓰러지고요. 가로수 전신주가 넘어지는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입산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풍 피해 역시 서해에서 유입되는 폭탄성 저기압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이 강풍 피해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고요. 내일 하루 괜찮다가 모레도 또 한 번 비바람 걱정을 해야 한다는 기상청 예보입니다.
네, 이 더 이상 큰 피해 없이 고비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출국해서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서울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이란이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지지했다. 이런 큰 성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한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귀국길의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이 기자들과 나눈 대화였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은 중동으로 인력을 수출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번 이란 정상들과의 공감을 나눈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이 두 번째 중동 붐으로 만들어져서 한국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이 막대한 경제 효과를 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371억 달러 상당의 30여 개 협력 사업에 합의를 해서 최대로 본다면 한 456억 달러까지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한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이 순방 첫날부터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수주한 것을 비롯해서 건설, 통신, 전자 부분 등에서 수출 협력 관련 양해각서 체결 소식이 이어져 왔는데요. 순방 마지막 날인 어제 3일에도 박 대통령이 한국과 이란 그 비즈니스 뉴스 포럼에 참석해서 마지막 세일즈 외교를 했습니다. 또 같은 날 그 3일 테헤란에서 열린 그 한 이란 1대1 비즈니스 상담회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5억 3,700만 달러의 실질적인 성과도 냈다. 이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한국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주로 기업과 경제계에서 들을 수 있는 용어입니다. 구조조정. 한국 대학계에서 이 구조조정이 나온 이유는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심각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되는 학과의 정원은 늘리고 취업이 어려운 학과의 정원은 줄이자는 것이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입니다.
네.
어제 한국교육부는 대학 교육과 산업계를 연계시키는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일명 프라임 사업 대상 21개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구조조정에 정부 지원금이 걸려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3년간 이 선정 사업에 해당이 되면은 약 5억 2천만 달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가뜩이나 취업률이 낮아서 걱정이 많았던 대학들은 앞다퉈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취업률이 높고 전망이 밝은 공과계열 학과를 만들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다른 계열 학과의 정원은 줄여야 할 텐데 반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줄어들고 늘어나는 계열 간의 규모를 보면은 이 한국 대학 사회에서는 일대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문사회 계열의 줄어드는 규모가 가장 큽니다. 한 2,600여 명의 정원이 줄고요. 역시 자연과학 쪽에서도 1,470명 정도, 예체능에서도 800명을 줄이는데 대신 이 줄어든 인원을 모두 공학 계열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늘어나는 공학 계열의 정원 수가 4,856명입니다. 당장 그 내년 신입생부터 조정된 정원에 맞춰서 입학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수험생들에게도 대혼란이지만 대학 안에서도 관련 합의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폐합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은 곳이 많아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부가 이런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인문사회 계열 전공 대조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약 32만 8천 명이 초과 공급되고
네.
공학 분야에 전공한 대조 인력은 한 21만 5천 명이 부족하다. 이런 고용노동부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하고요. 실제 지금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인문사회 계열 학생은 한 95만 4천 명, 자연공학 계열 재학생 수는 81만 7천 명, 그래서 14만 명이 인문계열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국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지난해 11월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그 연결식장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요.
네.
연결식에서 추모곡을 불렀던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이 있었는데 추운 날씨에 얇은 단복을 입은 채로 한 1시간 30분 가까이 서 있게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추운 날씨에 어린이들을 방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세워뒀던 것이 문제였는데요. 서울 변호사회의 인권위원장이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은 분명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를 한 건데요. 당시 그 영하 2.6도의 날씨였는데 눈바람도 많이 불어서 어른들은 두터운 외투에 장갑을 끼고 있을 정도였는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얇은 옷을 입힌 채 세워둔 행위 분명히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이 논란이 되면서 장례 업무를 총괄했던 행정자치부가 그 SNS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남이 사과의 글을 올렸었지만 이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했던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눈부러가 치는 강추위에 서 있게 한 행위, 아동복지법 1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